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더 이렇게 일찍 와서 참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그 분별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유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한 주하고 끝낼까 했는데, 좀더그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좀 나누고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시간 더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유다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가족 배경과 유다의 성격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아닌 그 유다를 예수님의 계보에 넣으셨는가라는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의 생애와 또 유다에 대한 그 대언의 말씀, 또 유다를 통한 그 교훈에 대해서 교환을 새로 좀 제가 그 작성을 해서 뒤에다가 나눴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생애를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유다는 이제 하란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창세기 2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그 야곱의 그 아내가 이제 정식 아내는 이제 둘이 있었죠.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몸종 종이 있었고, 그래서 레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수아라 이름하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이제 위치하는데요.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이제 헤브론이라서 약간 밑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이 좀 위에 있고 중간 정도에 위치한 데가 이제 아둘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이 아둘람이라는 곳을 갔을까? 왜 그곳에 가서 결혼했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요셉을 그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 그 유다 안에 그 마음에 이제 상당한 그 마음에 그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제 가나안 거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중에 하나는 이제 아둘람이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왜 유다는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야곱도,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분명히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가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인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야곱도 그걸 알고 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는 아니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그 라반의 집 가서 거기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열두 아들이 결혼한 내용들을 보면 굳이 또 이렇게 라반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라반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아내를 얻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내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제 수아라는 여인과 함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 셋을 낳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엘과 오난과 셀란데, 유다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엘인데, 유다가 이름을 지었죠. 파수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난이라는 그 아들은 이제 강하다, 수아가 이제 아내가 졌죠. 또 셀라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제 수아가 또 지었습니다. 이러한 그 유다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그 상황들을, 정황들을 볼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당시에 우리가 지금 성경의 어떤 인물을 공부하고 있지만,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볼 때, 지금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가나안 땅에 그 있으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화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친구, 이제 그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그 히라라는 친구, 서유라자면 틀립니다. 그 이름 아닙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사귀게 되면서 또 거기에 있는 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야곱의 그 열두 아들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화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당연하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닌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족속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그들과 이렇게 친화되어서 사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나안화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이제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있어도 되지만, 가나안의 어떤 일부의 땅에 있어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집트의 한 지역에 이렇게 미리 보내시고, 그런 그 400년 동안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 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 셋을 낳는데,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이 유다가 자녀를 이제 셋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큰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꽤 일찍 죽습니다. 꽤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죽게 됐고, 또 둘째 아들도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라, 씨를 일으켜라 이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행함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이셨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유다가 며느리와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자녀를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두 아들을 이제 또 낳게 됩니다. 이 유다가 자녀들을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두 명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냥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사건인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데, 아,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둘이나 죽었다면은 이것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유다라는 인물이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 이제 요셉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 영적인 사람이거나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어떤 큰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들의 사건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둘람에서 살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것을 알고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게 전반적인 그 유다의 생애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다에 대한 대언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유다에 대한 대언이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이 야곱이 유다에 대한 대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이 유다 야곱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올 것,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대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가 장차 형제들의 찬양을 받기도 할 것이고 또 그 지파를 통해서 찬양받으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에 대한 대언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사자, 너가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짐승의 왕이죠, 이 사자가.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바로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창세기 49장 8절에 있는 그 대언 중에서 이 실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실로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한 이 평온하다라는 뜻으로 평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유다 지파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또 대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강하고 용감할 것이고 또 그들의 땅이 풍요롭고 비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고, 또 이 포도나무의 번성함과 땅의 비옥함으로 인한 그 우유의 풍성함이 있을 것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야곱이 BC 한 1780년 정도 전에 대언을 했는데 이것이 한 640년 정도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부터 이것이 실현되고 또 한 1800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대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야곱이 대언한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유다를 통한 그 교훈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볼 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인물인데 이 요셉이 아니고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계보에 넣으셨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몇 가지 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그 변화되고 나서는 가족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형들과 함께 또 동생들과 함께 그 요셉을 그 넘겨주는 그 당시 도단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왔잖아요. 도단으로 세겜에 갔다가 이제 도단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 형들을 찾아오니까 형들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그 저 꿈꾸는 요셉이 온다. 저 요셉을 한번 우리가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 보자. 이러다가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랬다가 또 야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하죠. 우리 이 동생의 피를 흘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미대한 그 상인이 지나가니까 미대한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팔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다가 비록 요셉을 건져주는 데 일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는 같이 가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도 어쨌든 요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죠. 예. 또 유다를 보니까 38장에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를 창녀로 생각해서 그녀와 동침함으로 수치스러운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참 우리가 볼 때 영적이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유다는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왜 이제 이 유다를 좀 이 그 유다가 이러한 그 과거에 이런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마도 유다가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넷째 아들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레아였단 말이에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죠. 아주 어려서는 몰랐겠지만 좀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레아였고 또 이제 뭐 이제 작은 어머니라 그래야 되나요? 어머니가 이제 또 라헬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엄마보다 레아를 더 좋아한단 말이죠. 예. 라헬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라헬을. 이제 그것까진 괜찮은데 거기다가 라헬이 낳은 요셉을 또 더 좋아한단 말이죠. 내가 구박받는 것도 아니지만 나하고 원래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당하면 괜찮은데 우리 어머님, 우리 아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고통을 받거나 이러면 그게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엄마, 친엄마인 그 레아가 라헬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받는 것들을 볼 때 그게 이제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굉장히 싫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이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잖아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예,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그 상황을 볼 때 유다가 뭐 아직은 결혼도 안 하고 좀 젊은 혈기가 있는 그런 나이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황상 볼 때 요셉을 팔아 넘길 때 그 유다의 그 어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정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그 상황이 유다로 하여금 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동참하게 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미웠던 거죠. 그냥 단순히 동생이 꿈꾸고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유다 안에는 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미움을 당하는 거 또 거기다가 아버지가 베냐민만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이면서 유다 안에는 이게 정말 이 그 요셉을 향한 그 미움이 정말 가득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요셉 이 한 사람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런 것까지 다 이게 결합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이 유다가 가담하진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이 일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어찌되었든 간에 매우 육신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또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수아라는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자녀가 태어나는데 엘을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결혼하게 하죠. 그런데 엘과 오난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 아들까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은 예, 그냥 여차저차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냥 예,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유다가 이 셋째 아들도 또 다말에게 줬다가는 이게 뭔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유다가 다말과 동침을 하게 돼서 예, 자녀를 둘을 낳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아, 유다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이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유다를 변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관습에 있어서 예, 형이 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예,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씨를 보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수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혼의 관습에 의하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씨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데 동생도 죽어서 없어요. 그러면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씨를 남겨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타이트 법이라는 것 이제 과거에 있는 히타이트 법이라는 곳에 보면 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유다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말이란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의롭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자기보다는 더 의로웠다, 자기보다 더 바랐다 이런 의미의 표현에서 이제 지금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삶이 아둘람에서까지의 삶까지 볼 때,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요셉의 사건 그리고 아둘람에서의 어떤 결혼하고 이런 사건까지의 상황을 볼 때 그다지 영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에서는 기근이 시작되면서 유다와 그의 가족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제 양식을 얻으러 가는 그 두 번의 기간 동안 놀랍게도 유다의 달라진 모습을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얻으러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보증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8절 9절에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 것들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여기 보니까 유다가 갑자기 좀 어른스러워지고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그 책임감이 생기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어떤 자라온 그 배경들을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대상이 들어갑니다. 유다의 어떤 그 자라온 과정에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가족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베냐민, 오히려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또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이 유다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지금 요셉이나 베냐민이 상당히 미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설득했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요셉을 만나서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을 만나서 그 양식을 얻고 돌아가다가 다시 이제 요셉이 자신의 그 은잔인가요? 잔을 그 형제들의 그 양식을 다 집어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제 그 잔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아주 이제 다시 그들이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 잔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5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여기서 제가 이 고백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제 안에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사실 지금 이 유다는요, 요셉과 베냐민은 너무나 미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미워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어머님 때문에 너무 미워했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누구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겠다고 하냐면 베냐민을 위해서 보증인이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유다의 고백은 요셉의 마음을 녹였고 유다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유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이 유다를 이렇게 정말 가족을 위하고 또 정말 이 자신이 미워했던 이 베냐민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그 유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 요셉을 판 사건입니다. 유다는 평생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 동생을 판 일에 대해서 자기가 판 거잖아요. 자기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는 이것이 평생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이에요. 죄의 짐이 됐던 것입니다. 이 표현이 유다가 정말 이 마음에 죄의 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4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앞에서 유다가 변호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엇하라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보소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매.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요,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요셉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집트의 총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잔이 발견됐으면 이집트 총리에게 총리시여, 이게 주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들이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시여, 우리가 당신 앞에 죄를 졌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자가 당신의 종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유다가 말하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죄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에 대한 짐이 마음 안에 평생 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찾아내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 그것을 지금 분명히 찾아내셔서 이렇게 지금 갚고 계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요셉을 판 것이 마음 안에 그 죄의 짐이 평생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유다는 요셉으로 인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동생을 팔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정말 참 눈물로 밤을 새웠을 때 그거를 이 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쨌든 간에 배달은 부모 저 자녀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그 동생을 팔아넘긴 데 또 자기가 일조를 했잖아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때 형들을 설득해갖고 그냥 팔아넘기지 말고 여차저차 해갖고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는 이게 평생 그 마음에 짐이 됐을 거예요. 근데 딱 이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옳거니 하나님 옳게 왔군요.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이 마음의 큰 짐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 두 번째 사건은 유다가 아돌람에 가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픈 경험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전에 몰랐지만 큰아들 둘째 아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그전에 몰랐죠. 우리가 사실 그러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 잘 모르잖아요. 애 낳아보기 전에는 그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 딱 해보니까 자기가 결혼해보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이제 둘이나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셀라도 다말한테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매웠겠어요. 유다가 자신의 자녀를 둘 잃어버렸을 때 요셉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큰 이 자녀를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의 삶에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유다가 비록 자신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때 행동했던 것이지만 이 울고불고하는 이 동생을 팔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 막 그 선한 모습이 평생 자기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유다의 평생의 짐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유다는 그 요셉에 대한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한 그 보증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죄의 짐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짐이 됩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서 참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그걸 정말 사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디 가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해요. 예. 없으니까 자기 동생이.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뒤에 세 개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또 금방 갔네요. 예. 요거까지만 하죠, 뭐. 두 번째, 예,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즉각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실 그 유다가 자신을 변명할 수 있었지만 그냥 즉각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즉각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또 세 번째는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과 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제 믿음으로 제가 볼 때는 유다가 원래는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이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로서 아마 유다를 지목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유다는 이제 엘과 오난 자녀들을 이제 아둘람에 가서 낳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들, 정황들을 볼 때 그 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땅과 씨에 대한 약속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유다도 또한 씨에 대한 약속, 그것을 알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창세기 38장 내용을 볼 때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유다가 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또 네 번째로 볼 때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자발적인 희생.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에 갔지만 유다는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희생해서 가족과 가족을 책임지고자 했던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다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유다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근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에 의해서 유다가 선택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유다의 그런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 그 마음의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의 평생에 그를 누르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참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죄의 짐이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 해결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이전에는 육신적인 삶이 있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